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자로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창세기를 보면 가장 길게 그 삶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요셉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야곱이에요.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거의 10장에 거쳐 야곱의 삶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야곱의 삶이 그 이후에도 조금 조금씩 보여지는데 이렇게 야곱에 관해 굉장히 긴 내용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 무엇보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러나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 우리 죄인들의 삶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삶이 야곱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야곱 같은 자였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야곱의 삶을 좀 자세히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어떤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야곱의 삶을 보여주실 때 그 야곱의 삶이 처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삶이 보여져요. 야곱의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 속이고 사기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간사한 자. 이름 그대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모습이 또 누구와 닮아 있느냐?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 형의 것이라도 다 빼앗아 가려고 속이고 사기치는 간사한 자의 모습.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우리 죄인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 늘 거짓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이 야곱이 보여준다는 거죠. 우린 야곱을 보면서 야, 이 참 못된 XX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꾀를 내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곱만 못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다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뿐이었고요. 야곱의 진짜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속이고 사기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한 열심히 있는 자로 칭찬받아야 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간단히 말하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한 자였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야곱은 모든 목적이 철저히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꾀와 머리를 굴려 자기 행위로 세상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까지 이용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의 삶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 거짓과 자기 꾀로 살아가요. 자기 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이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속이는 삶이었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야곱의 삶이 속이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같은 죄인들에게서 속임을 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자기 삼촌에게,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수많은 야곱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자기 가족들도 다 자기 같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야곱이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며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뤄주세요. 야곱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가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 축복 받으려고 했다가 또 도망쳐서는 또 라헬 얻으려고 또 라헬을 우상처럼 하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가요. 하나님이 계속 다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게 하세요.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에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야곱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죽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지혜, 자기 꾀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걸까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하고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죽을 때가 임박하는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제 뒤에 창세기 47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완전히 다른 야곱의 모습이 보여져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우리 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중에 우리가 아는 사건이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 요셉이 섬기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간의 야곱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야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나그네 삶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왜? 예전에는 이 세상이 다인 자였어요. 자기를 나그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자세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증거해줘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야곱이 장막 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자신을 나그네라 증거했다. 그런데 나그네라 증거하며 본향 찾는 삶을 나타내었는데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하셨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 야곱이 자신을 나그네라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나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찾는 삶으로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십니다. 그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도 자기 조상들의 나그네 길, 자기 조상인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간 그 나그네 길을 자기도 갔다. 자기도 같은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본향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고 그것도 예전처럼 자기의 꾀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얻어 이제는 자신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 천국 본향에 들어갈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이지 않나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하고 있나요? 나는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 내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셨다. 소망 중에 기쁘게 고백하고 있나요? 이걸 이루신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지나온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고백했죠? 험악한 인생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믿음의 고백이고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까요? 험악하다는 단어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NIV 성경에 보면은 difficult라는 말이 나와요. 어려운 세월이었다. 참 힘든 세월 살았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역한 뜻이었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의 뜻은 evil, 악한, unpleasant,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기쁘지 않은, 시름받은, 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NASB, ESV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Evil, unpleasant.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 항상 악하고 시름받은 삶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길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오직 오히려 추악한 모습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나그네로 혼양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회개가 같이 보여지는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고백하며 내가 온 길은 악하였을 뿐이라. 이런 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늘 본향까지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저희들은 하고 있나요? 예전 같으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만 보면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기 나타내고 자신의 실체를 속이고 세상 영광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기 꾀만 믿고, 꾀만 믿는다는 게 머리 굴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죽기 전 야곱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오히려 회개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본향까지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험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한 번도 야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죄악을 끊임없이 다뤄주시고 언약 축복의 약속으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그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는 날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베델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사닥다리 타고 내려오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씨름해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먼저 찾아와 다뤄주세요.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이 47장 방금 읽었던 그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요. 마침내 야곱은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이 세상에서의 험악한 삶을 마치고 마침내 천국 본향에 들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자기 죄인됨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 붙들고 천국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막 세상적으로 막 엄청나게 잘 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천국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다가 결국 천국 본향에 들어가 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원하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랐어요. 야곱은 끊임없이 세상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세상적으로만 보면은요,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고 오히려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야곱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뭐였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 축복 받아내려다가 들통나서 형 에서에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 있는 가 있는 동안에는 자기보다 더 네? 심각한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어찌됐건 두 아내를 얻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슬픔 속에 지내요. 그리고 심한 흉난으로 인해서 모든 소유를 결국은 다 버리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야곱은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주죠. 그래서 이런 야곱의 여정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축복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받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삶에서도 그걸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야곱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 야곱이 창세기 47장 그 인생의 끝에서는 더 이상 자기의 꾀와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요. 오히려 그간의 험악한 삶을 회개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소유한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바라보며 자신을 나그네로 증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고 야곱의 삶에서 일하셨다는 증거고 야곱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증거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결국 누구 닮아가게 하시고 누구 증거하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같은 축복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 천국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라고 야곱의 삶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 처음 모습, 그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그 모습부터 시작해요. 야곱이 소개되는데 너무 한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였을 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죽인 자였을 때, 그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야곱은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야곱이 증거한 죄성, 야곱이 어떤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야곱의 죄성이 누구를 닮아 있고 야곱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라고 할 때에 도대체 우리의 죄인된 진짜 현실이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삶은 너무나 뚜렷한 우상 숭배의 삶이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축복 받아내려고 온갖 사람의 꾀와 행위와 열심과 노력 다 동원해요. 자기가 얻는 것이 있다면 하여간 모든 걸 다 사용한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인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시죠? 지식이 없는 열심.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필요 없어요. 내 깨와 내 열심과 내 행위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면 끝이거든요. 지식이 없는 열심.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자기 정욕 채우려는 종교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를 섬긴 모습일까? 이거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세상을 준다고 유혹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네 꾀대로 살라고, 네 소견대로 살라고 미혹하는 사단을 섬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죄악과 닮아 있을까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네 꾀로 살아가라고 유혹했다. 아담의 첫 번째 죄악과 닮아 있는 거예요. 먼저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야곱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고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원하여 하나님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바꿔버린 자들. 자기의 세상 영광 얻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겉으로 섬긴 찬처럼 보였지만 세상 영광 준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언제든지 죽이는 자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야곱의 험악한 삶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다스림 속에 있고 사단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서의 한 사건이 나와요.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은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Matthew chapter 8 verse 28 through 34.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34절 제가 읽을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에도 나와요. 그걸 비교해 보면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귀신이었어요. 군대.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자 많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달라고 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죄악,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 귀신 들린 자라는 뜻은 귀신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하면 unclean spirit 또는 evil spirit 또는 devil. 악한 영,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 아래 있다. 사단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둘, 하나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둘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더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귀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둘만 아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이 사건에서 귀신 들린 자들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관계도 없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예수님 제발 좀 떠나달라 원했죠. 그런데 이 귀신들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또 자기들과 상관없으니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원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인해 수많은 돼지떼가 몰사당한 사건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이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같아요. 돼지는 사실 율법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들이 돼지떼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먹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돼지떼가 몰살당했다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 세상을 원하여 마귀처럼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님을 원치 않는 자들이 또한 귀신 들린 자들, 마귀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다시 말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따라 사는 자들. 사단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구하며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자신들의 세상 구하는 삶의 걸림돌이 되자 예수님을 원치 않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쫓아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고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과 죄인들이 원하는 게 같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떠나달라. 쫓아내고 떠나 살아갑니다. 처음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세상을 원한 때에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원할 때는. 아닌가요? 우리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 괴롭히는 자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원하고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버리고 살아가요.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삶이에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65장.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사단의 백성처럼 되어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6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당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맞이하려고 늘 손을 벌리고 기다리며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찾는 대신 우상을 섬겼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방금 읽은 구절하고 같아요. 그들이 무덤 사이로 다니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죠. 무덤 사이를 다니는 귀신 들린 자들, 돼지 먹이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대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을 다 이 귀신 들린 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모든 패역한 죄인들. 요한일서 3장에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 우리 모든 죄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고요? 마귀. 꼭 귀신이 들려서 미친 행동을 하는 자들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다 마귀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 오셨다. 그것을 야곱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실상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따라서 야곱의 삶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 우리 삶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하지만 귀신 들린 자는 거기서 건져주세요. 바다는 성경에서 심판의 장소입니다. 사단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 마귀와 함께 심판받지 않고 마귀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셨고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고 마귀를 멸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참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야곱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죠.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심판에 가지 않고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오셨는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자신을 다스리는 귀신 쫓아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귀신의 다스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와 함께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도 세상 구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떠나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야 하고요. 예수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단에 속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세상 영광이 최고의 목적인 자들은 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지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면 있으면 괴롭습니다. 아우 날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천국 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이 괴롭다 괴롭다 못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없애고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세상 구하는 삶이 방해받자 결국은 모든 죄인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던 겁니다. 야곱의 죄는 그냥 조금 간사하고 속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사단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을 죽인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나? 이 세상 죄인들이, 아니 우리의 죄성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게 두려웠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들의 세상 구하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이 세상을 잃어버릴까봐,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망할까봐 제일 두려워해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원하고 세상 잃어버리기를 싫어서 귀신이 들려도 사단의 백성이 돼도 지옥 심판을 받는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괴로워요. 세상을 얻는 것과 상관없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자 관원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얻고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주면서 야 나를 얻고 이제 나를 따라. 그 예수님을 얻는 기쁨?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요.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준다고 했다면 원했겠지요. 잘 보세요. 지금도 막 기적 있다 막 좋다고 예수님 기적 베푸시고 우리 삶 돌보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떡 만들어주고 병 고쳐줄 때에는 우리 임금이다 예수님 최고다 하고 섬기겠다고 나와왔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가 찾아오자 자기들 떠나달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기적인데? 자기들 원하는 기적만 원해요.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지 예수님 기적 베푸신 것도 어떤 기적은 원하고 어떤 기적은 원치 않아요.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삶을 사랑하시는데 왜 병 안 고쳐주고 왜 떡 안 만들어줘. 그런데 세상 잃어버리는 기적은 절대 원치 않죠. 목적이 완전히 자기들 세상 구하는 삶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적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왜 말씀에서 예수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이 없나요? 세상을 주면 우리가 믿고 섬겨주겠지만 세상을 주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깔려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주러 온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 내어 쫓고 죽여버리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이에요. Evil and unpleasant life. 야곱의 삶이 바로 이 험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도 구원을 받았지만 험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야곱도 그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 받고도 계속 그 죄악으로 자라가요. 우리 삶도 너무나 우리 중심 아닌가요? 내가 누리고 못 누리고 나에게 좋고 나쁘고 나에게 이렇게 했고 안 했고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도 믿었다 버렸다 예수님도 있었다 없었다를 너무나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얻은 것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예수님을 자주 버리고 떠나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귀신만 바다에 빠져서 돼지와 함께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 구하며 우상 숭배로 살아갔던 야곱,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죄인들도 다 함께 죽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건져주세요.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게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는 건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마귀의 다스림 아래에서 험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산 죄인처럼 우리 대신 바다에 빠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을 죽음과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예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거였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심판으로 가야 하는 이 험악한 인생을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야곱의 삶에 임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오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귀에 속했던 삶에서 건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기 머리 굴리는 것과 행위를 자랑하던 삶에서 죽어가게 하시고요. 더욱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자기 자신, 자기 꾀, 세상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애서 만나러 올 때 얼마나 또 자기 꾀를 부렸어요.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 맨 뒤에서 그 꾀를 굴릴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씨름해 주세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얍복강가로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도뼈를 그냥 치세요. 야곱을 험악한 옛사람에서 계속 건져가시기 위해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야곱을 치시고 전에 마귀에게 속해 있던 야곱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심판받은 거였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죽거나 심판받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 환도뼈도 가르치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치시는 거예요. 그 치심은 오히려 야곱을 살리시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 환도뼈 친 거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죠.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였어요. 야곱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씨름이 마치고 야곱은 뭐예요? 이제 지팡이에 의지가 해야 살아가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전에 마귀에 속해 있던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린 평생 험악한 인생을 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이삭의 가정이. 다음 시간에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콩가루 교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데오블로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험악한 인생 살아가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씨름해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험악하고요. 앞으로도 험악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회개와 믿음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고요. 우리 삶에 세상적으로는 내가 낮아지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 몰라도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복주시려고. 잠깐 있다 지나갈 겉사람은 후패하게 하시지만 영원한 속사람에서 더욱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전에 마귀를 따라 세상을 섬기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 섬기는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원하며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바뀌어져 가요.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자기 꾀 행위 세상 원리를 가지고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고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세상 영광 누리기를 원했던 야곱, 겸손히 낮아져 자신의 삶을 험악한 삶으로 고백하며 천국 본향 찾는 나그네로 자신을 증거하는 데까지 자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전체 야곱의 삶의 역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또 누구의 역사일까요?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끝까지 우린 내 꾀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가진 세상의 원리, 뭐 세상의 좋은 가르침 이걸로만 가득 찰 거지 말씀으로 채워지지는 않으면 우린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와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충성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금요 성경 공부도 들으시고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늘 말씀을 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꾀가 주장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도 소망 없는 우리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내 세상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험악한 죄악에서 떠나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예수님이 이뤄주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험악한 인생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예수님 완전히 닮은 천국 백성의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살펴보며 정말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인생 바라보며 우리도 험악한 이 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천국 나그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 예배하며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삼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